VOA 세계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러시아에 맞서 미 항공모함 타격전단의 지중해 배치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는 어제 익명을 전제로 AP통신에 항공모함 해리 에스트루먼과 다섯 척의 전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 타격전단의 지중해 배치를 연장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먼 항모 타격전단은 지중해에서 중동으로 작전지역을 옮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내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서방국들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움직임을 관측하고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후원하는 반군의 통제 지역을 재탈환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루먼 항모 타격 전단은 모항인 버지니아 노포크 해군기지에서 지난 1일 출항해 14일부터 지중해에 배치됐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유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 추세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회의가 열리는 뉴욕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뉴욕과 뉴저지주의 경우 신규 확진의 92%가 오미크론 감염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 회의는 다음 달 4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는 핵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5년마다 열리지만 지난해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고려해 직접 참여 대신 영상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운용하는 상업위성이 최근 자국의 우주정거장과 충돌할 뻔했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중국 항공우주국은 이달 초 유엔 우주사무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들이 지난 7월 1일과 10월 21일 각각 중국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국 우주정거장의 모듈을 선제적으로 긴급히 움직였다며 해당 사건들은 중국 우주정거장에 탑승해 있는 우주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이스X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미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자우리지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우주와 연계된 국제조약에 기초한 의무들을 계속해서 방기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우주인들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우주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주인 등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원 또는 그와 같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피하도록 책임있는 행위자가 될 것을 독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텐허를 발사했고 우주인 3명이 우주유형을 통해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광대역 연결망 구축을 위해 약 1,900여 기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렸으며 앞으로 최대 4만 2천 기를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홍콩 공안 당국이 범민주파 인터넷 매체인 입장신문의 전현직 간부 6명을 선동죄 혐의로 오늘 전격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인사에는 이 매체 패트릭 람 편집국장 권한 대행과 홍콩 기자협회장인 론슨찬 부편집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요,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를 당시 노예제도를 고수하려고 했던 남부연합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곳곳에 리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한 이후에 리 장군의 동상도 곳곳에서 철거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차별받던 아픈 역사를 상기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남부연합의 주도였던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던 동상도 지난 9월에 내려졌죠. 그런데요, 지난 27일 리 당 장군의 동상을 받치고 있던 이 받침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130여 년 전에 땅속에 묻혔던 타임캡슐이 발견됐습니다. 이 타임캡슐이라고 하면은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개봉하는 것을 전제로 시대의 대표적인 물건 등을 모아서 땅에 묻는 용기를 말하는데요. 후세에 전할 목적으로 말이죠. 지난 17일 첫 번째 타임캡슐이 먼저 발견됐었는데요. 납으로 만들어진 이 타임캡슐 안에는 1875년 연감과 낡은 책 두 권, 동전 등 19세기 말 남부연합과 관련이 있는 물건 60여 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들은 이 타임캡슐이 1887년 10월 27일에 묻혔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인 27일 두 번째 타임캡슐이 발견된 것이죠. 두 번째 상자는 가로와 세로가 34cm, 높이 19cm의 직육면체 모양의 구리 상자인데요. 무게는 16kg 정도입니다. 이 타임캡슐 안에는 동전과 1865년도에 발견된 잡지, 탄약 등이 든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약 100년 후에 발견될 타임캡슐을 땅에 묻게 된다면 어떤 물건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장량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안재창의 본토 대평원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30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고 평북, 함북, 황해도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전에만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영하 4도 예상합니다. 남포도 오전에만 구름 끼겠고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자강도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겠고 기온은 최저 13도, 영하 13도,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중간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기온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8도입니다. 함흥 하루 종일 맑겠고 아침 영하 10도, 낮 최고 영상 0도입니다. 김영건 하루 종일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3도, 낮 최고 영하 12도입니다. 해산 오후에 흐리겠고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24도, 낮 최고 영하 11도. 장전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삼지연 오후 한때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6도, 낮 최고 영하 17도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립니다. 물결은 1.5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하루 종일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하루 종일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2m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먼바다와 함께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고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홍콩이 대규모 경찰을 투입해서 친민족 온라인 매체의 입장신문 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입장신문은 자체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11년 만에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대법원이 러시아 최대 인권단체에 대해서 해산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홍콩으로 가보죠. 홍콩 경찰이 언론인들을 또 체포했네요.
네, 홍콩 당국이 29일 경찰 약 200명을 투입해서 홍콩 입장신문 사무실과 자택들을 급습하고요. 전현직 간부 6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경찰이 이들에게 무슨 혐의를 적용한 건가요?
네, 홍콩 경찰 내 홍콩 국가보안법 담당 부처인 이 국가안전처는 이 선동적인 출판물을 출간하려고 모의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입장신문, 영어가 스탠드 뉴스라고 하는데 어떤 매체인가요?
네, 온라인 매체입니다. 예,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발발했던 지난 2014년 12월에 창간했는데요. 이후 민주진영 매체로서 대중의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홍콩 전역에서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을 때는 경찰들이 시위대를 탄압한 현장을 생중계로 전달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이 입장신문의 전현직 간부들이라고요?
네, 홍콩 TVB에 따르면 입장신문의 전 이사인 마거릿 응, 전 입법회 의원, 또 가수인 데니스 호씨, 패트릭 람, 현 편집국장 대행 등 전현직 간부 6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이들 말고 또 체포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서 입장신문은 공식 페이스북에 경찰들이 부편집인이자 현 홍콩 기자협회장인 론슨 최 씨 집에 도착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최 씨는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별도의 보도문을 통해서 여성 3명 그리고 남성 3명을 연행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신원은 밝혀졌나요?
경찰은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30대부터 70대 사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자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동이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크게 국가분열, 정권전보, 테러, 외세 결탁 등 이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홍콩 법원은 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이 식민지 시대법을 들어서 당국에 국가보안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동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에 기소돼서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2년 징역형 그리고 벌금 5천 홍콩 달러, 미화로는 약 64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입장신문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입장신문은 경찰의 급습과 체포 직후에 성명을 내고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장신문은 이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모든 소셜미디어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게시물도 내릴 거라고 말했고요. 모든 직원도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민주진영 매체가 폐간을 맞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홍콩의 대표적인 친민주 매체인 빙과일보가 창간 26년 만에 폐간을 선언했는데요. 6개월 만에 또 하나의 민주진영 매체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네. 자, 빙과일보 사주인 지밀라이 씨, 현재 복역 중이죠?
네. 70대 고령인 지밀라이 씨는 불법 집회 참가 또 참가 선동 혐의로 총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지밀라이 씨는 사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경찰은 28일 지밀라이 씨를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네, 어떤 혐의인가요?
네, 선동적인 출판물을 출판, 인쇄, 판매한 혐의입니다. 홍콩 당국은 지밀라이 씨를 비롯해서 빙과일보의 전 간부 7명을 이날 기소했는데요. 존 리 홍콩 정무부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언론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면서 무관용으로 대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홍콩 당국의 조처에 대한 반응 살펴보죠.
네, 홍콩 언론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가 홍콩의 법인 기본법에 따라서 언론인들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이미 찢겨진 홍콩 언론 자유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이라면서 체포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혐의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홍콩 외신 기자 클럽은 앞으로 홍콩의 언론 환경이 더 냉각될 거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소식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체 정부 수반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요?
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28일 밤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건 지난 2010년으로요. 11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찾은 겁니다.
네, 아바스 수반이 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건가요?
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비브 교회에 있는 간츠 장관의 사저에서 회동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당시에는 간츠 장관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부는 회동 후에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이 경제 지원과 치안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네, 간츠 국방장관은 29일 아침 트위터에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을 확인하면서 경제, 민간 분야 이행 조처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 공조의 중요성,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의 복지를 위해 테러와 폭력 예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국방부는 간츠 장관이 이른바 신뢰 구축 조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신뢰 구축 조처에는 팔레스타인으로의 세금 이관, 팔레스타인 사업가들과 주요 인사 수백 명의 해외 여행 허용,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있는 수천 명 거주권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네, 이 세금 이관 문제요. 이게 지금 양측 갈등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90년대에 체결한 임시평화협약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해외여행 증명서 발급, 또 거주자 등록 업무 등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하마스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테러 위협을 이유로 종종 세금 징수분의 일부를 송금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송금하는 세금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서는 핵심 자금줄입니다.
네, 자 팔레스타인 측도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네, 후세인 아이셰이크 팔레스타인 민정장관이 트위터에 아바스 수반이 간츠 장관을 만났고 국제 결의에 따른 정치적 해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이스라엘 이주민들로 인해서 조성된 긴장 상황과 안보, 경제, 인도주의적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죠.
네, 이제는 야당이 된 리쿠드당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험한 양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리쿠드당은 팔레스타인과 아바스를 다시 의제로 삼는 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리쿠드당의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는 집권 기간 내내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 등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네, 이 나프탈리 베네트 신임 총리는 어떤 팔레스타인 정책 기조를 갖고 있습니까?
네, 베네트 신임 총리는 더 극우 성향의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 간츠 국방장관을 팔레스타인에 보내고 또 이번에 신뢰구축 조처 발표가 나오는 등 일련의 유화적 조처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설득이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 대법원이 인권단체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네요.
네, 러시아 대법원이 28일 메모리아를 해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이 메모리아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인권단체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단체가 왜 재판을 받게 됐을까요?
네, 지난달에 러시아 검찰이 러시아 대법원에 메모리아에 대한 해산 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검찰은 이 메모리알이 외국 대행기관법을 위반하고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을 폄하하고 또 나치 범죄자들을 복원하는 등 공공의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예, 외국 대행기관법이라는 게 뭔가요?
네, 러시아가 지난 2012년에 채택한 국내법인데요.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비정부 기구나 언론사, 단체 개인은 반드시 당국에 등록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활동 내역, 또 자금 명세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에는 외국 대행기관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네, 이 메모리얼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군요.
네, 러시아 정부가 지난 2016년에 메모리얼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는데요. 러시아 검찰은 메모리얼이 자체 간행물에 외국 대행기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앞서 메모리얼이 구소련을 폄하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폄하했었던 겁니까?
네, 구소련이 테러 국가라는 이런 허위 이미지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검찰은 또 메모리얼이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 대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날 선고 공판에서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네, 메모리얼 측 법원의 판결이 어떤 반응입니까?
네, 메모리얼 측은 검찰 주장은 근거가 없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거라면서 법원이 폐쇄 명령을 내려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해왔었는데요. 이날 법원 판결 후에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마리아 아이스몬트 변호사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상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대법원 말고 다음 사법체계가 있는 건가요?
메모리얼 측은 이 러시아 헌법재판소 또 유럽인권법원 등에 상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스몬트 변호사는 메모리얼의 뒤에는 위대한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러시아 국민들이 있다면서 메모리얼의 활동은 계속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고요?
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약 20개국의 외교관들이 이날 공판을 지켜봤고요. 법원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국에 체포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재판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알아볼까요?
네,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판결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사를 지우려는 노골적이고 비극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도 메모리얼 폐쇄 명령은 러시아인들에게 큰 손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른 인권단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8일 성명에서 메모리얼 폐쇄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면서 러시아 정부가 단체를 훼손하기 위해 외국 대행기관법을 이용하는 건 시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전염력이 높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의 1일 확진자 수가 44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리 상원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치거물 해리 리드 전 상원 의원이 작년 82세로 타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눈에 띄게 들었던 독감이 올겨울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1일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집계 결과 28일 미국의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4만 1천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된 이후 최다 기록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 1일 확진자 수가 평균 약 15만 명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가파른 급증세입니다.
네, 1일 확진자가 이렇게 치솟은 데에 대해서 CDC는 뭐라는 설명을 했습니까?
예, CDC 측은 사실 이번 수치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코로나 검사소가 문을 닫으면서 연휴 직후에 확진 사례가 몰린 경향도 있고 주차원의 코로나 확진 사례도 연휴 때문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제스민 위드 CDC 대변인은 이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확진자 수치는 1월이 되면 좀 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다른 통계를 보면 어떨까요?
예, 존스킨스 대학 통계를 봐도 28일 1일 확진자 수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대학 집계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51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 1월 8일 기록한 최대 1일 확진자 수 29만 4천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네, 수치가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건 분명히 보이네요.
맞습니다. 미국에선 확진자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보는데요.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7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약 25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증가 이유가 바로 오미크론의 영향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률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변이가 중증을 유발하는 정도는 낮아서요. 확진자 증가세만큼 입원율이나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는 사람 가운데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 확진 사례의 약 59%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라고 CDC가 28일 밝혔습니다. CDC는 또 그 전 주간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률은 22%로 나타났다며 당초 발표한 73%에서 하향 조정했는데요. CDC 대변인은 해당 주간과 관련해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옴에 따라 기존 수치를 조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중요한 건 오미크론 변이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또 나왔더라고요.
예,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또 다른 코로나 변이인 델타에 대한 면역력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진이 28일 밝힌 내용인데요. 연구진은 오미크론에 감염된 3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2주 후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 즉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항체가 14배, 14배 증가한 동시에 델타 변이에 대한 항체도 4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감염됐으면 델타 변이에 재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은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 위험이 큰 델타 변이를 대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연구의 공동저자인 알렉스 시갈 아프리카 보건연구소 교수는 트위터에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덜하다면 델타 변이 퇴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면역력을 갖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까?
영향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백신을 맞은 사람의 면역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백신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죠.
예, 연방정부 차원에서 백신 의무화 정책을 내놓았고요. 주나 지역정부 차원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는 27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방침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해당 조처는 뉴욕 시내 약 18만 4천 개 업체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27일까지 최소한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뭐 해당 조처에 따라서 백신을 맞게 되는 인구도 상당하겠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는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사업체에도 해롭다며 봉쇄 조처를 피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의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정치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네요.
예, 상원 민주당 대표를 지낸 헤르위드 전 상원의원이 28일 작년 92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부인인 로라 리드 여사는 이날 성명에서 리드 전 의원이 그의 아내 성명에서 4년간 최장암으로 용감하게 투병했던 남편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리 리드 전 의원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고인은 1939년 미 남부 네바다주의 서치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인의 아버지는 58살 때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복싱의 소질을 보인 리드 전 의원은 복싱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후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고요. 네바다주 의회를 거쳐 중앙정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리드 전 의원이 중앙정계에 몸담은 기간이 상당하죠.
예, 1982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986년엔 상원의원에 당선됐고요. 이후 2017년 은퇴할 때까지 34년간 워싱턴 정계 몸담으며 가장 오래 봉직한 네바다주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상원 민주당 대표를 맡아서 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네, 리드 의원의 정치적 성향은 어땠습니까?
네, 보수 성향의 민주당 정치인으로 공화당은 물론 같은 민주당원들도 곤란하게 만든 의회의 가장 다루기 힘든 협상가 중 한 명으로 유명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에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였는데요. 리드 전 의원은 나는 싸우기보다는 춤을 추겠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싸울 줄 안다라는 모토처럼 뚝심 있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네, 정계를 언제 은퇴한 건가요?
예, 운동 중에 사고로 한쪽 눈에 시력을 잃으면서 2016년 은퇴를 선언했고요. 2018년에 췌장암이 발견된 투병이 왔습니다.
네, 리드 전 의원의 타계 소식에 정계 어떤 반응일까요?
네, 정계에서는 고인의 추모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고인의 오랜 상원 동료이기도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해리는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걸 해내고 말았다며 말로만 그치지 않는 성격 덕에 지난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추모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올 한 해에 세상을 떠난 거물급 정치인이 여러 명이 있었죠.
네, 지난 6월에는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의 타계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이라크 전쟁을 이끈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미 역사상 두 차례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다발성 골수종으로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지난 10월엔 흑인 최초로 미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전 장관이 숨졌는데요. 미국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군인이자 정치인이었던 파월 전 장관의 부고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가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또 이달 초에는 공화당 거물인 밥 돌 전 의원이 향년 98세로 눈에 감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겨울에 독감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근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부와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퍼지고 있고요. 서부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확진 사례 보고가 좀 적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독감이 퍼지고 있나요?
네, 수도인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멕시코주와 캔자스주, 인디애나, 뉴저지주 등에서 독감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독감에 걸려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독감에 걸린 건가요?
네, 2021년 50주차, 그러니까 12월 12일부터 18일 기간 약 8만 건의 표본 검사가 실시됐는데요. 이 가운데 독감 확진은 6%에 가까운 약 4,50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6차 주부터 독감 확진 비율이 1%를 넘으면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6%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독감 때문에 병원 방문도 늘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어느 연령층이 많았을까요?
네, 0세에서 4세 사이 유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감염률이 높았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전체 병원 방문 가운데 약 10%가 바로 이 연령대에서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겁니다.
예, 독감이 무서운 이유가요. 질환이 중증으로 악화할 경우인데 입원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네,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는 1,200명을 넘었습니다. 또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소아 2명이 독감으로 사망해서 올겨울 첫 독감 사망자로 보고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독감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었죠.
예, 당초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이 되면서 두 전염병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지난 겨울에는 48만 건을 표본해서 단 250건만 독감 확진이 확인되는 등 수십 년간 가장 낮은 독감 감염률을 기록했습니다. 1919년에서 2020년 시즌에는 200명 가까운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한 것과는 달리 2020에서 2021 시즌에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독감이 줄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원격 수업과 여행 제한 등이 독감 감염을 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독감에 의한 환자 또는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됐을까요?
네, 이 기간에 독감에 걸린 환자는 연간 900만 명에서 4,100만 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이번 환자는 매년 14만 명에서 7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매년 12,000 명에서 52,000 명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독감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독감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독감 백신 접종률은 예년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지난 4일을 기준으로 현재 6개월에서 17세까지의 유아동 청소년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43%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9%보다 6%포인트가량 낮고요. 성인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11월까지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한 18세 이상, 40 이상, 또 49세 성인은 47% 정도로 앞선 해 62%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입니다.
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백신 접종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독감 역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과 같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하고요.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코와 입을 가려야 하고 또 몸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대면 접촉을 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안재창의 본토 대평원 생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에 왔던 안재창은 10개월 동안 첫 한인 이민자들이 보내진 모쿠레이아 농장에서 일하다가 호놀룰루와 한인 노동자들이 많은 에와 농장과 가까운 와이파후 농장으로 1903년 11월에 옮겨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안재창이 미국 본토에 이주할 기회를 본격적으로 엿보기 시작한 것은 하와이에 도착한 지 3년 반이 지난 1906년 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안재창이 미국 본토로 가려 했던 것은 본토에 더 큰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와이 사탕 농장에서 4년 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와이 농장의 임금이 하루에 75전이었었는데 그의 두 배인 원 1달러 50전인 미국 본토로 가기를 원하였고 미국 본토에 가서 자유기업 제도를 배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하와이에 와서 서부 간선 철도를 놓는 철도회사 국민 모집에 응하지 않고 화물선을 타고 미국 본토의 동료들과 미륙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두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안재창은 1907년 이른 봄에 동료들과 화물선을 타고 본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그는 일거리가 많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떠났습니다. 안재창은 1907년 6월부터 1910년까지 유타주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약 1년 반 동안은 뜨내기 노동판에서 일하다가 1908년 경제 공황이 오기 전에 노동판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안재창이 이후 정원사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본토에 1907년 봄에 미륙한 안재창은 노동판을 떠돌아다니지 않고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북쪽 작은 읍 갈랜드 정원사로 정착하여 정원에 성인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돈을 모아 농장 임대를 하여 종사하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깔끔하여 그가 가꾼 정원은 이웃의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농장에서 함께 일했던 최경호가 안재창에게 네브라스카주 링컨으로 와서 함께 농사를 짓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최경호는 또 다른 한인사회 지도자였던 박용만과 네브라스카주 농장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안재창은 미국 대평원에서 믿을만한 사람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링컨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는 안재창의 세 번째 모험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안재창이 네브라스카로 간 것은 당시 제임이 한인 지도자였던 박용만은 분전된 독립군을 연구하여 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미국 정부는 건조한 대병원에 건지 경작법, 혼합재배, 사료재배, 대병원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 연구 등의 활발한 농산물 재배 연구와 농부들에게 봄에 농사에 필요한 돈을 구워주고 추수 후에 갖거나 봄에 농작물을 일정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새로운 재정순환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재창이 링컨에 가서 박용만을 만나고 박용만이 투자한 농장에 합자하여 농장을 경영하게 된 것은 안재창의 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박용만에게서 농장을 소유하게 되는 절차를 배우고 한인 소년병 학교 출신이며 네브래스카 농가대학 졸업생이었던 정양필과 한시호에게 과학적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배웠으며 그들과 동업자가 되어 주식회사도 세웠습니다. 안재창이 네브래스카 대평원 지대에서 농사를 지을 당시 많은 한인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개척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인들이 미국 대평원으로 가게 된 것은 미국 대륙 횡단 철도가 19년 말에 완성되면서 동부 백인들은 날씨가 온화하고 기후가 기회의 땅인 서부로 계속 이주해 왔지만 20세기 초 한인들은 반대로 동양인이 많은 서부에서 동양인이 없는 동쪽으로 일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중부 대평원의 백인들이 원하지 않는 변두리 땅과 일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고향인이 되는 것보다 남들이 힘들더라도 자립하여 실업자강을 추구하는 초기 이민자들의 개척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910년경 네브래스카주 링컨에 많은 한인이 살았던 것은 박용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한 이들은 미국 서부 관문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대동공보 사장인 문양목으로부터 링컨으로 가서 박용만의 조언을 받으라는 조언을 듣고 그를 찾아가 일자리를 얻으러 링컨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1914년 안재창은 현찰 차용 형식으로 빌린 링컨 농장의 계약이 끝나자 새로운 모험에 나섭니다. 바로 회사를 세우고 동업자들과 직접 농장 구매에 나섰던 것인데요. 이는 그의 네 번째 모험이었다고 안영주 씨는 설명합니다.
1914년 링컨 농장 현찰 차용 계약이 만기가 되자 안재창은 네 번째 모험인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세우고 취지서를 제미 한인신문 신한민부에 발표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 웰드 카운티 한적한 갤러턴 그릴리 슈거 컴퍼니의 사탕무 지당 공장의 찌꺼기를 버리는 폐기장 옆구리 싸구려 땅을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땅 곳에서 토지를 사서 농토를 개간하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양배추, 상추, 호박, 오이, 당근, 꽃양배추를 재배하여 인근 작은 동시에 팔았던 것입니다.
당시 안재창이 농업자들과 함께 신한민보에 발표한 한인농업주식회사 취지서는 미국에 이민 온 지 10년이 넘은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을 돌아보고 의지를 다지는 글이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 따기를 바라지 못할 것이고 곡식을 심지 않으면 추수하기를 기약하지 못할지니 만사 시작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사업의 기초를 잡지 않으면 오늘, 내일, 금년, 명년, 10년, 20년 지나 몇백, 몇천년 후에라도 금일 형편에서 한 걸음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사람마다 의심치 않을 일이다.
이후 시간이 흘러 한인농업주식회사는 제미 한인의 주식회사로는 처음으로 1918년 결산보고를 하고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해산했습니다. 당시 신한민보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몇 해 전에 농사 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자본금을 모집하여 콜로라도 캘러턴에 토지를 사서 몇 해 동안은 큰 이익을 얻었으므로 장차 그 회사의 사업을 1층 더 확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고 다시 더 좋은 실업을 경영할 터이라 하더라.
이 기사에 따르면 한인 농업회사가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어 이익을 배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인 농업 주식회사는 농토 개발에 성공해 토지 가격을 높인 뒤에 이를 매각 처분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해산한 이후 안재창은 다섯 번째 모험에 나서는데요. 다시 안영주 씨의 설명입니다.
농지를 개간하는 경험을 얻은 안재창은 다섯 번째 모험인 농지 개간 회사 코리안 농척회사를 1920년에 세우고 네브라스카에서 알게 된 한인들과 합작하여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곽에 2만 달러를 주고 미 개간지를 구입하여 나무와 바위를 제거하고 진입도로와 농도를 만들어 수리시설을 넣어서 농장을 만들어 팔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재창의 다섯 번째 모험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그는 여섯 번째 모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 구매하는 데 과잉 투자하여 운영 자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다행히 시카고의 한 동포가 수천 달러를 투자하여 코리아 농촉회사는 공정을 면할 수 있었고 안재창은 네브라스카 대학 농과를 졸업한 한시호에게 뒷처리를 맡기고 디트로이트에 가서 여섯 번째 모험인 중국 음식 도매업을 정양필과 1921년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안재창 4편으로 안재창의 본토 대평원 생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글을 쓸 때 문장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쉼표, 카마 활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a lot about punctuation, right?
I think I'm pretty good at it. And I especially like commas.
Commas?
Yeah, they have many uses and are quite important.
Tell me more.
A common use of a comma is to show a pause, a brief suspension of speech. This usage is important in poetry, speech writing, and creative writing.
Another way the comma works is to separate clauses. It shows what is different and what belongs together in a sentence. You know a lot about punctuation, right?
구두법에 대해 많이 아시잖아요, 맞죠?
I think I'm pretty good at it. And I especially like commas.
꽤 능숙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쉼표들을 좋아합니다.
Yeah, they have many uses and are quite important.
네, 용도가 많고 매우 중요하거든요.
Tell me more.
더 알려주세요.
A common use of a comma is to show a pause, a brief suspension of speech.
쉼표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대화를 잠깐 멈추는 것, 일시 정지입니다.
This usage is important in poetry, speech writing, and creative writing.
시나 연설문, 문학적인 글쓰기에서 중요합니다.
It shows what is different and what belongs together in a sentence.
쉼표의 또 다른 용도는 절과 절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문장 안에서 어떤 것들이 다르고 어떤 것들이 한 묶음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LL Cool J의 Punctuation, 구두법이라는 노래에서 카마, 쉼표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쉼표의 뜻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돌려요. 마지막으로 쉼표, 카마의 용도에 대해 설명하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common use of the comma is to show a pause, a brief suspension of speech. This usage is important in poetry, speech writing, and creative writing.
Another way the comma works is to separate clauses. It shows what is different and what belongs together in a sentenc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카마, 쉼표의 일반적인 용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